할렐루야. 행복하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예,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오후 찬례배가 끝나고 저녁에 늦게 출발해서 저희 부모님들이 계시는 고향집에 좀 다녀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못 뵈서 엄마가 보고 싶고 아빠가 보고 싶은 거 있죠? 예. 아,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예. 아,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저녁에 늦게 도착해서 같이 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또 다음날 아침이 돼서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저희 고향 가까이 있는 대둔산, 예. 대둔산이 저희 집에서 가까이 있어서 그래서 대둔산에 모시고 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예, 거기 구름다리도 건너고 그렇게 해서 다녀왔는데 오며 가며 나눴던 이야기들이 한결같이 하나로 딱 요약이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이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 이야기의 한결같은 이야기의 주제였어요. 갈 때, 올 때, 어떤 이야기로 시작이 되든 결론은 항상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잘 된 거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첫째도 이렇게 잘 되고 있고, 둘째도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셋째도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참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복.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복이다. 그렇게 늘 저희 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맞장구를 쳤죠. 그지요. 하나님의 복이지요. 예.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알고 예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국 복받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제가 보니 꼭 복받은 분 같으네요. 그렇게 한번 하지요. 예. 할렐루야. 그렇지요? 예, 여러분들 뵈니까 그렇지요? 옆에 있는 분들 뵈니까 다 복받은 분 같지요? 예, 할렐루야. 우리 양지역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복받은 분들이에요. 아멘입니다. 예. 지난 2014년 9월부터 시작된 사도행전 강의 설교가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마치게 됩니다. 아,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힘들었어요. 예, 이 사도행전 시작해서 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언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까 늘 고민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끝나게 되고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맞춰서 또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참 하나님을 오묘하시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도 정확하게 딱 맞추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잖아요. 대림절이면 또 대림절에 맞게 설교를 또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딱 마치게 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됐던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은 뭐냐면 우리 양정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어느 교회가 어떤 모습이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장 첫째는요, 말씀이 흥황한 교회.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성도들의 안에 충만하게 임할 그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예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아셨잖아요. 얼마나 말씀이 풍성한지 몰라요.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요, 흘러가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말씀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일꾼들이 막 일어나요. 봉사할 수 있는 봉사자들이 막 일어나요. 굳이 광고에서 은퇴하신 분들도 이렇게 사역에 참여하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요. 봉사자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기쁨으로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적 교회는 그런 거예요. 또
사도행전적 교회는 전도에 열심히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꼭 전도하자 강조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말하지 않고서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 열정이 내 안에 꿈틀대고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열심을 품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세계 선교의 꿈을 꾸는 그런 교회.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끼리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계 선교에 눈을 뜰 수 있고 세계 선교에 눈을 들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우리 양정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꿈꿔요. 우리 양정 교회가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끼리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열심을 다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래서 일꾼들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막 봉사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리고 교회가 힘있게 사역들이 감당이 되어지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또 세계 선교에 더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아쉽게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끝나게 되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다시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양정교회가 써내려가는 우리 양정교회를 통해서 써내려가는 사도행전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정말 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로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세상 가운데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양정교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힘이 필요해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섬겨 주실 때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또 비전의 성취이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은 항상 하나님 주님 저로 하여금 로마로 가게 하옵소서요. 저로 하여금 로마로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모진 핍박과 모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또 여러 가지 방해와 또 장애가 분명히 그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은 뭐냐면 저로 하여금 로마로 가게 하게 하옵소서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세계 선교에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마이기 때문에 이 로마로 들어가는 것이 결국 세계 선교를 시작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소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을 보면 그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여러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그중에 로마서 1장 9절로 10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로마에 대한 애착, 로마에 대한 생각이 깊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바울이 로마에까지 올 때에 그렇게 편치 않은 여정이었어요. 대단히 험난하고 또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를 괴롭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왕이면 자유의 몸으로 뭔가 어엿한 모습으로 환영을 받으면서 로마에 입성했더라면 보다 더 힘있게 복음 전파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이 로마에 입성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좀 더 자유의 몸이 돼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 환영받는 사람 됐으면 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가리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까지 본대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깨어서 있으면 사도 바울을 잡기 위해서 동문서주하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각 서에서 유대인들을 개종시키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감당했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바꾸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들의 시선에 곱게만 보였겠습니까? 만약 이런 때에 몇 사람과 함께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보장되겠습니까? 아마 위험한 그 상황을 만나도 여러 번 만났을 거예요. 아니 로마에 들어가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요? 제가 왜 굳이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했는지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특별한 죄수의 신분이 되어 로마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것은 잘 훈련된 로마의 병사들에 의하여 호의를 받으며 로마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재정적으로도 대단히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도 로마까지 올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개인 사비로 뱃삭스를 지불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또 숙박도 해야 됐으니까 숙박비도 지불하고 교통비도 지불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분이 죄수의 신분이다 보니 자연적으로 로마 정부에 의해서 제공을 받은 교통편에 의해서 그렇게 여기까지 공짜로 오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살리는 소망으로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요 기도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오히려 기뻐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아요. 기도 많이 하고 정말 그 계획들을 아주 잘 짜임새 있게 계획을 잘 세워서 그거에 대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주의를 하겠다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이것인데 왜 제 길이 이렇게 막힙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진 않아요. 제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분명히 뜻이 계시죠. 분명히 계획이 계시죠.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저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저도 주의 일 하다 보면 교회 일 하다 보면 그럴 때 많아요. 기도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막힐 때 있어요. 방해를 받고 장애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보다는 멈추어 서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뜻이 계시죠. 제가 분명히 늘 고백하는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제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망가진 거예요. 어떻게 조정해 보려고 만들어내는 것이 망가진 거예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고백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만 붙들려만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히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믿음이 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뭔가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때문에 삶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더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살리는 소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막힌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뜻이 있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 가운데 계획이 있겠지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분명히 무릎을 짚고 아 이래서 그랬구나, 아 이렇게 하시려고, 아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무릎을 치며 깨닫게 될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살리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살리는 소망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소망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16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에요. 로마에 왔을 때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도록 허락을 받아 지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거처할 장소를 마련하고 군인과 함께, 단지 로마 병사와 함께 지내야 될 어려움은 있었는지 몰라도 거기에 그렇게 살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권리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주석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때 이 바울의 손목이 로마 군인에게 사슬로 묶인 채 24시간 교대로 감시당하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자유롭게 허용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면회예요. 사람을 초청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기도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무엇이 놀랍냐면 첫째는 안전이 보장된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24시간 쉽게 얘기해서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경비원을 두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하게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만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경비원을 두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해요. 24시간 안전해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에게 초청해서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주어졌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후에도 보면 유대인들 중에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리고 그 이후에 사흘에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놀라운 거예요. 자유롭게 그가 뭘 해도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도 상관없이 자유롭게 보장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로마에 들어온 지 3일 만에 유대인 중 신분이 높은 사람을 초청해서 자신에게 대해서 변명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 곁에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바울 곁에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그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사역자에게 도울 수 있는 손길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사역자에게 도울 수 있는 손길을 허락하신다. 곁에 서서 보호하시고, 곁에 서서 도우시고, 곁에 서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내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만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도울 수 있는 손길을 내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에 대해서 대단히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최대한 겸손하게 대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머리를 깎으라 하면 머리를 깎았고 머리를 길라 하면 길렀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 있지 않고 그에게는 항상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있었습니다. 항상 십자가의 복음이 우선이었습니다. 자기의 신분, 자기의 체면 같은 것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초청하고는 겸손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민족을 배반하거나 우리 동족들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가 뭘까요? 오직 한 가지 이유, 그것이 뭡니까?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새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얘기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온 이유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소망, 즉 메시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자 거기 모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22절 전반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돼 있어요. 드디어 이 바울의 말에 그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귀가 이 바울의 말에 지금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도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강론한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한 메시지입니다. 이 두 가지 이슈는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주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거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온통 이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고민에 빠질 때가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을 때요.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 그 순간에 우리는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집착했었던 그것이 내 앞에서 사라져갈 때 우리는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 우리의 관심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두 가지 나라가 공존해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 없어질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살리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론하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24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지요. 대단히 안타깝죠. 이렇게 힘있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순간에도 반응은 두 가지예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마음의 문을 닫아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믿고 안 믿고는 자기의 선택이요 결정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엄청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엄청난 거예요. 믿든 안 믿든 본인이 선택하겠지만 그 결과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의 말씀에 너희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고 허순남 명예집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가족들이 나와 계시지만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빨리 죽고 싶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저로 하여금 천국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빨리 천국 가게 기도해 주세요. 제 귓가에 지금도 여전히 들리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들어서 육신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끊임없이 제가 올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계속 그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빨리 천국 가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확고한 신앙을 붙들고 반드시 주님 손 꼭 붙드시고 승리하시도록 축복하고 권면한 뒤에 제가 간절함으로 기도해드렸어요. 믿으면 구원이지만 믿지 않으면 절망이에요. 믿으면 생에 대한 보상이지만 믿지 않으면 생에 대한 정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주선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남궁화룡님이 입원해 계신 병원을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에 가족들이 염려를 합니다. 강하게 거부하면 어떻게 하지? 혹 목사님을 난처하게 해드리면 어떻게 하지? 사실 전에는 많이 거부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냥 할 소리 못할 소리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무작정 병원을 찾아갔어요. 인사를 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양정교회가 얼마나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지 힘내시라고 위에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남궁화룡님, 제가 목사니까 이왕에 왔으니 기도하고 가도 되지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붙드시고 천국 소망 갖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병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해 드렸어요. 가만히 계신 거예요. 가만히 듣고 계신 거예요. 저는 분명히 성령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에 그 가슴에 터치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터치가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아프십니다. 많이 힘드십니다. 내 가족과 같이 여러분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족들과 본인을 위해서 정말 힘을 내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해서 거룩한 은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떠올랐습니다. 기억이 났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 쪽에 서지 마십시오. 반드시 믿는 사람 쪽에 서십시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때가 많지요. 믿음에 대해서도 회의를 느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언제나 믿음이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다른 것이 결코 결론되게 만들지 마세요. 믿음이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살리는 소망으로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아멘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완악함 때문에 돌아서지 않았어요. 완악함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복음이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서 그들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심지어 아들까지 보냈지만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복음을 거절한 거예요. 결국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된 거지요. 여러분, 복음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복음이 필요한 현장으로 다시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의 통로가 되자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살리는 소망으로 복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양종 교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자유가 박탈된 북한에도, 불교의 문화권에도, 무슬림의 문화권에도 IS 과격 이슬람 단체 테러주의자들 위에도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자고 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양종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에 보면 살리는 소망으로 사는 삶에 대하여 세 가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서 잠시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소망의 대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되 신중히 고난을 받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닌 거예요. 아픔이 그냥 아픔이 아닌 거예요. 왜 고난을 받는지, 왜 어려움이 있는지,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왜 로마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는지 발견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인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5절 하반절에 보면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얘기해요. 살리는 소망을 가진 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리는 소망을 가진 자는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얘기해요. 살리는 소망으로 산 자의 상급, 보상, 기대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살리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보상,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그 상급을 받는, 그 보상을 받는 우리 양지역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이 단원의 대단원의 마지막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서 이 거침없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마어마한 장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복음을 향한 그 마음, 바울이 복음을 향한 그 의지, 바울이 복음을 향한 그 행보를 결코 막을 수도, 꺾을 수도, 방해할 수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정교회가 이 복음을 거침없이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침없이, 비록 방해가 있을지 몰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해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사도행전적 교회는 그 교회가 크든 적든 상관없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서 살리는 소망으로 선교적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섭리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갇혀서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환경인 줄 알아 살리는 소망으로 복음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또다시 우리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바울이 이 소망으로 인하여 쇠사슬의 메인바 되었음에도 복음을 거침없이 전파했던 열정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또 충성의 현실성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가 지금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살리는 소망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복음의 승리가 선포되고 환경을 초월한 하늘의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이 기쁨의 비밀을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내 인생의 구주요, 주님 되심 때문이라고 증거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강력한 주도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복음이 로마에 전해지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도 바울의 순종과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도 복음을 힘있게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반기독교 세력의 중심지에까지 십자가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의 후예들을 찾고 계시는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살리는 소망으로 우리를 통해 다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